예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고 회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란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란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기가 다시 한번 찾아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저와 성령의 법에서 해방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성령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죄를 죄로 알고 악을 악으로 알아 그것도 벗어나며 은혜로 은혜로 알고 생명을 생명으로 알아 그것들을 누리는 일들을 보여주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일하여주옵소서. 약속을 일하시면 나에게 일하셔서 예배가 나면 예배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약한 자 진짜 있으면 주께 일하시고 내 생각이 힘의 생각이 힘들어 내 정말 속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옵소서. 나를 망치는 곳을 보내주옵소서. 함께 주기 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로 4절 말씀. 역대하 11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밤을 치러 가던 길을 되돌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기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르호보암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반란이죠. 르호보암이 왕이고 합법적인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열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는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독자적인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한 단어로 반란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압해야죠. 그렇죠? 반란이 일어나면 왕이 당연히 진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읍니다.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 정도 군사라고 하면 충분히 북쪽 지역의 반란을 진압할 만한 병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군대들을 다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정하여서 북쪽으로 진군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르호보암에게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왕 아니라. 그렇죠? 5분의 1 조그만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르호보암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 그게 맞으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죽어서도 솔로몬을 볼 면목이 없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고 할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한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든 왕은요, 역사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 왕일 때 나라가 두 개가 되었다라는 게, 통일왕조였던 나라가 분열왕조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왕이 얼마나 가장 큰 실패가 아닙니까? 로호밤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역사 앞에서. 그렇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거죠. 그렇죠. 지키기 어려운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로호밤에게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어려운 건데, 로호밤에게 자존심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때론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것보다. 왜요? 이 싸움 자체가 뭐 때문에 나는 싸움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에요. 열지파 대표들이 와서 세금을 내려라 어쩌라 했을 때 로호밤이 그 세금, 그 돈이 더 필요해서 이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애초에 자기 빈정이 상해서 한 거예요. 니네가 나를 만만하게 봐?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 꺼내놓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아주 그냥 너희한테 약체 중에 약체구나. 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돌아가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만방에 보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이렇게 구겨진 일이 없을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기가 가장 자존심 구기 싫어하는 열지파 앞에서. 그 열지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알겠어요? 아, 말은 살아가지고 뭐 허리가 어떻고 새끼손가락이 어떻고 하더니 전투 한번 안 해보고는 무서워서. 그렇죠? 누구에게도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출정을 했잖아요. 출정. 출정이 뭐예요? 군대가 앞으로 나가면 백성들이 나와서 왕이셔 잘 싸우고 돌아오소서 막 이런 게 출정이잖아요. 그러고 나갔는데 왕이 돌아와. 예루살렘 사람들만 놀랬겠어. 왜 오시는지. 뭐 벌써 이겼나? 도착하지도 않을 시간인데. 그냥 안 싸우려고. 자존심이 구겨져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을 구기기 싫은 대상이 두 개예요. 하나는 보통 가족, 하나는 적. 그렇죠? 내가 적 앞에서는 망신스러운 모습 보이기 싫고 가족 앞에서는 망신스러운 모습 보이기 싫어요. 사람이 자존심 구기기 싫은 두 대상이 적과 가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로호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이 자존심을 버려라라고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로호밤에게 뭘 포기하게 하십니까? 기회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면요.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만 가장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저 사람, 이 일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포기는 아닌데, 그렇죠? 아, 저 사람이랑 잘 안 되겠구나 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포기가 잘 안 돼요?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할 때까지 사람이 포기가 잘 안 돼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 18만 명이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죠. 18만 명이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르호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게 별로인 사람처럼 생각하셨죠? 르호밤 대단한 사람이에요. 르호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별로인 모습과 대단한 모습을 섞어서 보통 사람이 된 사람인데, 그렇죠? 르호밤 대단한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은 이 얘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자존심 구기라고 할 때 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 접으라고 할 때 접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생각엔 이게 기회인 것 같은데 그 기회를 그냥 놓고 지나가려고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르호밤은 그렇게 해요. 르호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포기합니다. 접습니다. 자존심을 구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퇴각합니다. 이게 르호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여기에 포기하는 순종을 해요. 그것으로 르호보암에게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포기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포기한 것 자체는 르호보암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왜요? 포기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악화되는 걸 막는 거가 잘 인지하지 못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지만 르호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스라엘은 심각한 내전으로 들어갔겠죠. 18만 중에 상당수가 죽었을 것이고 적도 그 상당수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분열, 내전을 통해서 완전히 약속 국가로 전락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전이 뭔지. 우리나라는 내전을 겪은 나라예요. 그렇죠? 남북이 쪼개져서 전투를 벌이는 게 그것이 얼마나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 국가 역량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과는 없죠. 원래 하나였으니까. 이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전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갔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경은 취약해졌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100년 전처럼 침략하기 참 좋은 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때 한 선택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이 선택 덕분에. 르호보암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르호보암의 선택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3년간 좋은 유다 왕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이후로 3년 동안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3년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남쪽의 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왕은 다윗 같고 우리 왕은 솔로몬 같고 우리 왕은 좋은 왕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풍요롭게 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강성하게 풍요롭게 은혜롭게. 그 일을 르호보암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자기가 가장 멋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의 순간이에요. 자기에게 돈을 내고 왕위를 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난 너희들의 눈치 따윈 보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순간, 그렇죠? 응? 내 새끼 손가락에 내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 야,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아버지는 가죽으로 다스렸다면 난 너한테 정갈로 다스릴 거야 라고 난 너무 세다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당당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왕 같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 르호보암 인생 가장 초라한 순간이에요. 가장 어린석은 순간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했던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르호보암 인생 가장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쵸? 싸움을 하러 갔다가 해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순간, 자기의 적들도 비웃을 것이고 자기 가족들도 비웃을 것 같은 순간, 내가 큰 나라의 왕이었다가 이젠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르호보암 인생에 자기가 가장 쪽팔리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의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반전과 이 아이러니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되게 쎄 보이고 내가 되게 자신감 넘치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 했던 여러분들의 선택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렸습니까? 정말 그때 기분 말고 내가 좀 약해 보이고 내가 좀 포기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물러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 그 물러서면 여러분 인생을 망쳤습니까? 그때 그 기분 말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포기할 줄 아는 법을, 포기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난 르호보암한테 이걸 배워야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현대사회는 포기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해요. 네버 기브업이죠. 그렇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긴 네버는 붙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버 기브업을 외쳐야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거죠. 하나,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유 이제 못하겠다고 돌아가는 경우죠. 그렇죠? 그럴 땐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되는 일이에요. 늦게 되든지 일찍 되든지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이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피곤해서 그렇지 힘들어서 그렇지 난 이때쯤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괜찮아요.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난 한 달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두 달 하면 돼요. 1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석 달 하면 돼요. 결국은 되는 일은요. 결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해야 돼요. 돌아가서 어쩔 건데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건 네버 기브업이 맞아요. 또 어떤 거? 포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겠죠. 새가 개구리를 먹었어요. 개구리가 혀에 목덜미를 잡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목을 계속 비튼다고 이 개구리가 살 확률이 그렇게 크게 높아진 않아요. 하지만 이 손을 놓아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죽자고요? 아니잖아요. 포기하는 게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포기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이거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더, 이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으로 날 이끌어요. 그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엔. 그땐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해서 어쩔 건데요? 그냥 죽어요? 그럴 경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목을 붙잡고 늘어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 경우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좀 더 하면 돼요? 그럼 그냥 하세요. 포기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없어요?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에, 나라가 독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독립운동은 안 한다? 안 해서 뭐 하게? 그럼 일제 식민체를 받아들고 살아요? 어찌됐건 독립은 독립이 되든 안 되든 좀 더 해보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땐 네버 기브업이에요. 이게 내가 세 번 해서 안 됐는데 결국 이게 안 될 수는 없는 거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면 되긴 되는 거야. 운전면허 네 번 떨어졌어요? 다섯 번 보세요. 여섯 번 떨어졌어요? 일곱 번 보세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약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결국엔. 결국엔 해요.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되는가가 문제인 거지. 그건 그냥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지. 사람들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포기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잘못된 방향으로 오셨잖아요. 출발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포기하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계세요? 아,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당장 유턴하세요. 유턴할 수 있는 골목을 만나자마자 당장 유턴하세요. 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나 왔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잘못 시작한 걸 알고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왕 여기까지 왔고 살아가던 탄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방법으로 뭉개서 여러분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접으세요. 접으세요.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접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손절하는 시기예요. 더 붙잡고 있어봐야 손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어디 좋은 방향과 합쳐지는 정도의 방향은 같은데 조금 골목이 틀린 거야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무조건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그럼 끝까지 끼는 거 의미 없어요. 첫 단추 잘못 끼는 거 아시잖아요. 다섯 번째까지 와도 괜찮으니까 풀으세요.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잘못된 길로 오셨습니까? 포기하십시오. 두 번째, 언제 포기합니까? 아, 첫 번째, 로범도 마찬가지예요. 로범이 왜 포기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애초에 세금을 올리면 안 됐어요. 애초에 승지를 부리면 안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잘못을 한 거예요. 이건 이미. 첫 번째 한 잘못의 탄력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금을 올리고 내가 내 멋대로 관리를 파송하고 내가 죽을 뻔하니까 열받고 그러니까 군대를 모으고 내가 가서 복수하겠고 계속 그 탄력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하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게 아니다. 잘못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 하니까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선 그만두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덜 중요한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게 나타났어요. 더 중요한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건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도 건강 해로움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은 이익인데 이 이익이 누군가를 공격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익 포기하셔야 돼요. 사람 공격하면서 뭔가 이익 얻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야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뭐 오락만 붙잡고 있고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덜 중요한 걸 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덜 중요한 걸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 우리 애들한테 되게 쉽게 하죠. 야 지금 네가 공부할 때지. 야 네가 그렇게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잘 더 중요한 걸 향해 덜 중요한 걸 포기합니까? 잘 못하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덜 중요한 거 붙잡고 있죠. 관계가 더 중요한데 자존심 붙잡고 있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붙잡한데 게으름 붙잡고 있고요. 가치가 더 중요한데 내 욕망을 붙잡고 있고요.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덜 중요한 걸 포기해야 돼요. 그거 두 개 다 지고 갈 수 없어요. 그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포기해야 돼요. 로보암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로보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보암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존심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자기 인생에 되게 중요한 기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하나님이 탁 걸리니까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원함이고 뭐 다 딱 내려놓고 집으로 탁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로보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보암은요, 더 중요한 것에 달려 있다면 덜 중요한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여러분 명확하게 안 되는 건 포기하십시오.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에 거랑 충돌하지 않아요? 앞에 건 뭐예요? 좀만 더 하면 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내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안 되는 건 이건 해도 분명히 안 되는 건 그건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보암이 제일 원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왕은 로보암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악화시킬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유다 왕이 될 수 있었죠. 아주 좋은 솔로몬과 다윗 같은 유다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놓으세요. 그리고 되는 걸 잡으세요. 안 되는 걸 잡고 있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잡고 있는 게 불굴의 투지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잡고 있는 게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아, 좋겠어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요. 시동을 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포기는 없어요? 여러분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거 멈출 줄 몰라서 왜 달리십니까? 인생에 포기 없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딘가에 결국은 부딪혀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나를 다치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멈추겠죠. 뭐에 부딪혀서. 그럼 배우셔야 돼요. 뭘? 포기하는 걸. 우리 안에 포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포기하는 것을 용기라고 표현했어요. 왜 포기한 게 용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포기 못해요? 무서워서 포기 못해요. 이거 놓으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 봐. 이거 놓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까 봐 우리가 포기를 못해요. 이 사람을 포기 못해요. 이 사람 놓으면 아무것도 없을까 봐. 이 일을 포기 못해요. 이 일을 놓으면 아무것도 없을까 봐. 우리는 무서워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포기는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포기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걸 그 자리에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덜 중요한 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포기해야 더 중요한 걸 걷다가 들여놓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는 걸 포기해야 잘된 방향으로 사는 걸 거기에 들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포기를 배워야 사실은 내 인생에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 공간을 만들어야 거기에 정말 있어야 되는 걸 채울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때 필요한 것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로보암처럼. 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걸 포기했을 때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자존심 때문에 시작한 싸움을 그냥 멈춰버릴 때 그 인생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이라는 최우선 순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자기 욕심이고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세컨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반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항상 이름 헷갈리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나머지 땅을 먹었고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는 게 싫으니까 베델에다가 예배당을 만듭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고 그 예배가 무너져야 된다고 저주했어요. 여로보암이 멈춥니까? 여로보암은 안 멈췄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거기서 안 멈췄기 때문에 여로보암은요 역대에 기록되는 악한 왕이 돼요. 그래도 르호보암은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보통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뭘 포기해야 되는 거고 뭘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숙제가 생겨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건 막 달려들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붙잡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도전이란 명목하에. 그래서 인생 기와 역량을 낭비해. 그리고 이건 좀 내가 도전해야 되는 건데 일찌감치 포기했어. 그럼 인생 어떻게 가겠어요? 누구 탓을 할 거야? 그렇잖아요. 인생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도전하고 있고 도전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고 있다면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인생은 인생이 도전이다? 그런 거 없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제일 멋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제일 미숙한 거예요. 인생은 도전이다? 그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운전은 그냥 스타트 버튼 누르고 좋은 차다. 스타트 버튼 누르고 엑셀 밟으면 간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운전이 스타트 버튼 누르고 엑셀 바르고 핸들 돌릴 수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운전은 내가 이 차체를 움직일 수 있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운전은 내가 도로를 볼 수 있냐에 대한 거예요. 운동장 한가운데서는 운전할 수 있겠죠. 스타트 버튼 누르고 엑셀 바르고 핸들 돌릴 수 있는 게 운전이라고 하면 운동장 한가운데서 신난다라고 자기 혼자 달리는 건 가능해요. 그 사람 도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요? 운전은 그렇게 차체로 움직인 게 아니라 도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가야 되냐 멈춰야 되냐 끼어들어도 되냐 끼어들면 안 되냐. 그렇죠? 전체 차량의 흐름을 보고 내 속도와 내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게 운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난 인생은 도전이어서 무조건 앞으로 간다 이런 사람은요 도로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에 뭘 도전해야 되고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도로에 나와야 돼. 인생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차를 안 들이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내가 계속 역동성을 가지고 내가 끝없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게 갈 때냐 설 때냐에 대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중요해져요? 분별력이 중요해져요. 분별력이. 이때부터는 사람이 무한대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가야 하는 길입니까? 멈춰야 하는 길입니까? 이게 내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분별하고자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시려고. 여러분 이게요. 좀 실제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래 하나님 앞에 분별을 받아야지. 너무 막연하게 얘기하면 그래 분별을 받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해? 약간 이렇게 가니까 좀 구체적으로 가보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딱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 이 직장인가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대답을 해줘요? 안 해주죠. 안 해줘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해줘요? 혹은 여러분들이 못 듣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저쪽에 말을 안 하든가 내 귀가 막혔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런 디테일에서 분별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요? 거기에 성경적 용어를 쓰면요. 사욕이 껴들어가기 때문에요. 사욕. 내가 하나님 왜 오른쪽을 할까요? 왼쪽을 할까요? 내가 풀로 알아들으려면 내가 욕심이 없어야 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야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란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두 번, 세 번 검증해 볼 생각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믿사오니 함께 하겠습니다로 얘기할 생각이야. 그럼 그 사람은 알아듣기가 어려워. 왜? 사역이 껴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그걸 사역 없이 기도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그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애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애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관계적으로 애쓰고 있는 거. 여러분 요즘에 고민하고 힘쓰고 있는 거. 애쓰고 있는 거. 그 여러분들 애쓰고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잘 안 되는 거 되고 싶은 것도 기도 제목이어야 되지만 내가 뭔가에 애쓰고 있다면 그 애쓰는 것 자체가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애쓰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가야 되는 길입니까? 멈춰야 되는 길입니까? 라고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라면.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무게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건 진짜 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기도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요. 내가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라고 했던 게 무게감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안 돼도 될 것 같아 그거는. 내 인생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네 그게. 그리고 내 인생에 별로 이건 뭐 하긴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 이거 정말 꼭 해야겠다. 이게 정말 내 인생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무게감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 분별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있고 지속적인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제목 갖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게감을 조절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분별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수준에서는. 한 달은. 매일. 처음 일주일은요. 내 의견 사실은 그 기도를 하지만 내 의견 고집하느라 바빠요. 사실. 이게 분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간구하는 것처럼 내 감정이 튀어나간다고. 근데 이게 일주일만 내가 이것들을 반복해도요. 내가 듣는 마음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이 지점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분명 이런 마음의 무게중심을 바꾸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애쓰고 힘쓰는 거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랑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기도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목회를 하면요. 뭐가 중요해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중요해 보여요. 뭐가 중요해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해 보여요. 인간적인 편향성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거.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얘기하는 그렇게 안 중요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냥.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중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보면 지금 나무의 숨길에 정말 필요한 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나 성도들이 요즘에 니드로 표현하는 것이기보다 다른 것일 때도 되게 많아요. 같을 때도 많지만. 그 무게중심을 내가 바꿔낼 수 있어야 사실은 중앙에 서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기도를 잘 못하고 있으면 내 중심이 틀어져요. 그럼 교회 전체적인 중심이 틀어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골몰하는 교회가 돼요. 그럼 나쁜 교회는 아닌데 역량과 자산을 낭비해요. 역량과 자산을 낭비하잖아요. 그럼 외적에게 틈을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도 이렇게 흘러가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해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요즘에 나를 자극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골몰하게 돼요. 거기에 내 역량과 자산을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거기 역량과 자산을 쓰면 뭐가 취약해져요. 분명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나중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뭐가 필요해요? 분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조명하셔서 이 부분을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근데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분별된 게 있으시잖아요. 분별된 게 있으시잖아요. 그럼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꼭 로호바모테 배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 알면서 고집 부릴 때 있죠. 그럼 그러다 여러 번 돼요. 자신 있게 겁 없이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전 그래도 이대로 갈래요. 하나님께 제 뒤를 봐주세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르호밤 수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작은 것이라도요, 그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선물이 와요. 하나님께서 작은 걸 분별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내고집 부리잖아요. 그럼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에서 하나님의 분별을 내가 어떻게 감히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도전하셨어요. 하나님께 분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난 안 멈춰요. 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 자존심 있으니까 안 멈춰. 그러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큰 갈림길에서 하나님에게 그걸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도 어려우실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 갈림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자가 큰 것에 어떻게 충성됩니까? 작은 이해관계에서 자기 이익과 자기 고집을 했던 사람이 큰 이해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너 네가 원하고 네 자존심이 어떻고 이렇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꺾으셔야 돼요. 결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관계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것이 우리가 근데 필요합니다. 큐티적으로 좀 사족을 달아서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 동기 동력이 자존심입니까? 그러면 보통은 꺾어야 되는 걸 거예요. 사실은 나만 알아. 왜? 자존심으로 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존심을 한다고 얘기 안 해요. 온갖 포장지를 걷다가 씌웠지. 그거 다 빼고 사실 이 일이 시작된 게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제가 나를 건드려서 제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세상이 나를 건드려서 세상에 나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정말 니들 보기에 내가 번듯하게 이거예요? 그거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인생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큰일 나니까. 자존심 따위.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것도 두려움 때문에. 이거 포기하면 내가 무시당할까 봐. 내가 이 자존심마저 버리면 누가 나를 무시할까 봐. 내가 멸시당할까 봐. 함부로 여길까 봐. 여러분 보세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자존심 부리는 사람이 존중받습니까? 자존심 버리는 사람이 존중받아요. 여러분 서른 살이 넘잖아요. 서른 살이 넘고 자존심 부리면요. 그 사람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해요. 그럼 미숙한 삶의 태도로 누가 존중을 받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할 줄 알고 졌으면 물러날 줄 알고 제가 틀렸으면 틀린 것들에서 정직하게 나서는 사람이 존중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동기가 자존심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포기해야 되는 경우일까? 굉장히 많아요. 아닐 때도 있어요. 맞아떨어질 때가 있거든. 하나님께 원하셨는데 내 자존심도 쓰는 일이야.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미련 때문이라면 접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련이 뭐냐면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옛날에 내가 이 정도 인정을 받았었고 내가 옛날에 이 정도 위치에 있었었고 내가 이 정도 소유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행복했고 이만큼 신났고 이만큼 존중받고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 라고 하면 사람은 무슨 물고기도 아닌데 복원력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나간 거예요. 그거 끝난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마세요. 내가 미련 때문에 뭘 하고 있다면 그건 포기해야 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다시 그걸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어릴 때 잘 살았다가 아버지 사업에 부도나서 뭐 그 다음에 힘들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왠지 옛날 동네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그 정도 돈을 벌어야 될 것 혹시 이런 패턴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죠? 그 강백수라는 작곡 그 가수의 노래가 있어요. 타임머신이라고. 그거 들으면서 한 세 번 우시면 그 마음 치유되니까 그렇게 마음 씻어내시고 받아들이세요. 네. 복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경제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경제적인 위치나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이렇게 인정받았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했었는데 이런 게 여러분들의 새로운 그림의 지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과거의 지도를 미래의 지도를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 그 지도는 엇갈리게 돼 있어요. 미련 있으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뭐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욕심이나 미련이나 자존심이 내가 이걸 끌고 나가는 중심 동기라고 하면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그 포기해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이럴 줄 알았어요.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지. 뭐 이런 얘기 누가 듣고 싶어해요. 포기하라는데. 분위기가 싸해도 보통 싸해야지. 응?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데 오늘 그냥 축도로 마칠까? 그러면 르호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돌아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 르호밤 돌아갈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솔로몬인데 내가 어린 시절에 내 청소년기 시절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국이었는데 내가 청년기 때 내가 그 다음 왕이 되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게 틀어져 버렸어. 난 이게 틀어지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이걸 바로잡아 보려고 했는데 내가 바로잡아 보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안 좋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뭐 이런 하나님인데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골리앗을 때려잡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버지와 함께 이 위대한 승리를 이끄셨는데 내 하나님은 포기하고 돌아가래. 그때 르호밤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전 이 장면에서 르호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요. 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딱 접고 돌아가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르호밤이 이날 접었기 때문에 이날 접었기 때문에 좋은 유다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날 접었기 때문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 내가 르호보암처럼 내 욕심에 내 자존심에 내 미련 때문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세요.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선가지처럼 남아있는 미련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문제라고 자꾸 느끼고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 순간들을 낭비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생선가시를 뺍시다. 이 생선가시를 뺍시다. 그럼 폐허가 되고 무너져버리고 훼손된 것들을 치우세요.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포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함을 말미암아 정말 도전해야 되는 것들을 서서 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충돌하고 나서야 멈추지 마시고 돌아보면 내가 멈췄던 때는 항상 사고였다면 어디에 충돌하고 나서야 멈추지 마시고 앞차와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엑셀에서 발을 떼고 살며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서서히 멈추세요. 그리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세요. 차선을 바꾸세요. 그리고 다시 달리십시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데 이 차선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전체 도로를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덜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나갈 때 함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무게 중심으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난 이후의 삶은 그냥 빈손에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삶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난 이후의 삶은 내가 전에 생각했던 거랑 다를지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나만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서 포기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애쓰고 계십니까? 이 5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내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내가 마음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아니라면 내 마음에 이것을 해서 멀어지는 마음 허락하시고 맞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그 무게감으로라도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내가 지금 물러서야 되는 것은 내가 뭔지 분별해서 그것은 내가 포기하고 물러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분별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애쓰고 있는 것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마음에 제일 가는데 제가 이것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데 주님 이것이 맞는지 먼저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분별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멈춰야 하는 것인지 이 사람을 계속 봐야 하는 것인지 멈춰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도전해야 되는 것인지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갈림길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만하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보면서 더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혼란에서 걸어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님의 분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던 르호보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아마엘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가르치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돌아가라고 하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싸우라고 하시면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희도 저희 마음 가운데 무게감을 심어주셔서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셔서 이 갈림길에서 주의 응답받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 도전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두려움과 내 환경으로 포기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시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그러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들의 갈림길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들의 고민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육적으로 너무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것을 이제 기도하겠사오니 저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두 달 동안 기도하고 일생 동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정돈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주옵소서. 주님 제가 싸워야 되는 필드에서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엉뚱한 곳에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가 싸워야 하는 곳이라면 주님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주는 힘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저의 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길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도 도전과 포기의 갈림길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는 각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